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북조선 선교방송입니다. 벌써 5월이네요. 꽃샘추위에도 벚꽃은 피어났고 진달래며 개나리, 커다란 꽃망울을 자랑하는 순백의 목련도 도도한 기상을 뽐내며 피고 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을 준비하는 훈훈한 봄바람과 더불어 성령 강림주일인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쪽에서 맞이하는 이 봄날은 화사하고 따뜻하기만 한데 내 고향 북녘의 봄날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과 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38선 분단의 장벽이 무너져버리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자유의 소리 방송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탈북 동포들의 대북 선교 방송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남조선과는 달리 북조선은 김정일 정권의 종교 탄압 정책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검문과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 전하는 사람. VOF 자유의 소리 방송은 하나님을 믿는 북한 주민들과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알리며 북한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자유의 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6일간의 삶을 마치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다음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일요일을 성도들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곧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던 사람들에게 이날만큼은 쉬도록 하셨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곧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함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주일 방송의 프로그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의 찬양 시간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길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 두고 온 고향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의 소리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방송입니다. 사랑만 가득하죠. 당신은 사랑 전하는 사람. 영원히 사랑하며 당신을 축복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만물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전서 시편 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후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이란 낱말의 의미는 귀하게 되어 몸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남이라 되어 있습니다. 곧 존귀하게 되어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 중의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며 칭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단순히 신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므로 유일무이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창조물은 사람인데 그것은 바로 존귀하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것은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형상, 꼭 그분께만 있는 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티가 없이 깨끗함과 위대함을 뜻합니다. 둘째로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불능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는 우주 만물 그 어디에서나 있다는 것이며 그분은 못해내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선과 악의 구별을 철저히 하시며 강약의 판결에 있어서 정의로우십니다. 넷째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아가페의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공의를 지키시는 사랑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고유 속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영광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의 영광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고 시인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밖에서 행실을 잘못하여 부모의 얼굴에 목칠하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범죄치 말라고 경고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밥 먹듯이 짓는 죄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가득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파헤쳐보면 사람은 모르고 짓는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죄를 계속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속성 중에 하나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없으시다면 우리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모두 죽고 말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하나님은 선과 의로움의 근본이시므로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영광의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을 의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의 제사란 어떤 제사를 말합니까? 매일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형식적 제사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은 있어야 하지만 그 속에 정직한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 제사는 곧 죽은 제사, 위선의 제사가 되고 맙니다. 구약시대 짐승을 잡아서 죄사함을 얻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바로 의의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삶은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닌 우리들이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 윤리를 지키는 것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죄인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함과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영광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어려움을 너꾼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분의 도우심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되신 하나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익한 인간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늘 불순종해왔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걸머지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보고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며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나라를 이끌고 있는 김정일을 비롯한 권력을 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며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더는 불행에 빠지지 않는 나라, 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내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내 영혼의 찬양 시간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도다. 그는 내 영혼의 주님. 당신도 이런 고백 해보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양자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높고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에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영혼의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영혼의 찬양은 청취자들의 신청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자유의 소리 방송 홈페이지 www.fnkvof.com 게시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처럼 달콤한 그 말씀으로 채우네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를
당신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과 성경님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와 찬양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 허락하신 첫 공동체이며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성을 주시고 부부의 사랑의 결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온전한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을 맡은 양육자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의 사랑이 이루어지며 자녀가 보호받고 양육되게 됩니다. 부모의 수라에서 잘 양육된 자녀는 성인이 되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은 축복의 통로이며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천국의 모형이어 이 땅에 존재하는 작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모두 독재자의 억압을 피해 자유를 찾아 이 땅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을 모두 잃어버리고 찢기고 빼앗기고 돈 몇 푼에 팔려가고 나를 팔면서 가정의 소중함과 질서는 모두 허물어지고 오직 생존을 위해서 짐승처럼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탈북자들의 현실이며 이로 인해 탈북자들의 가슴은 모두 피멍과 불신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아픔들을 딛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모형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야 하겠고 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라면 많은 탈북자들에게 본이 되어 가정을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 가정 안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특히 5장 27절 이하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순종과 사랑,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교훈은 가정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의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서로 사랑함을 보고 배우며 부부간의 믿음이 깨지고 자주 싸우는 가정의 자녀들은 불신과 불안 속에 성장하며 커서도 부모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하여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주셨고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지만 결코 내 것, 내 소유로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한 생명을 잘 양육할 책임을 맡은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하여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채찍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모든 가족이 교회가 되고 온 교회가 화목하고 사랑스러운 가정들로 이루어지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됩니다. 그 속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으며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가정의 주인 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은 천국에 우리 탈북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셨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의 성경 공부는 계속됩니다.
당신은 예수 나의 주님.
다음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중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누구든 예외 없이 바랍니다. 과연 존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얼굴이 잘생긴 남자나 예쁘게 생긴 여자가 존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외모는 뛰어나지만 그러나 천박한 언행을 행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겠습니까? 돈은 많지만 경박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겠습니까? 직위는 높지만 바른 인격과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존귀는 인간의 외적 조건, 다시 말씀드려서 외모나 소유나 직위와 같은 세속적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직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분은 정말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을 지닌 사람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생각이 천박하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외모가 전혀 볼품없어도 존귀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존귀는 인간의 외적 상태가 아니라 질적 상태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생각이 생각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생각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생각이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 이내 사라져버리는 물거품처럼 무의미한 잡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의 토대 위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은행 금고를 털거나 미술관 혹은 박물관의 고가 예술품을 훔치려 하는 지능범들을 소재로 한 헐리우드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보면 완전 범죄를 누리는 지능범들이 수립하는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어떻게 사람의 머리에서 저런 생각이 나올까 경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이 완전 무결하다고 해서 그 계획이 존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계획의 존귀 여부는 그 계획의 구성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내용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허튼 것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의 바탕 위에서 존귀한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존귀한 계획도 계획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2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계획의 참된 가치는 계획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뒤이어 수반되는 실행에 의해 확정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존귀해도 그 계획에 뒤이어 실행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마치 부화하지 못한 달걀처럼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생각의 토대 위에서 존귀한 일을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존귀한 계획 위에 자신이 직접 서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자신이 계획한 존귀한 계획을 자기 삶으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귀는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귀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존귀는 진정한 존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쓴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인근 그리스도인들이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본문 2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본문에서 제자들로 표현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체면 치레를 위함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각각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정은 작정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겠다고 작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작정을 직접 실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실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힘이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 보내는 실행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겠다고 작정한 그 작정과 그 작정을 실행한 실행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재난을 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구제금을 보내자고 작정한 날이 이번 주일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들이 작정한 것을 실제로 헌금함으로 실행하는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빨라야 다음 주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작정하고 그 작정을 실행하기까지에는 최소한도 일주일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일주일 전에 안디옥 교회를 돕겠다고 작정한 마음이 변치를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작정한 대상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같은 동족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던데 반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은 유별난 민족이었습니다. 스스로 선민임을 자처하면서 유태인이 아닌 사람은 아예 인간으로 취급하려 하지도 않는 독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습, 종교, 문화, 전통, 사고방식 등 어느 것 하나 유별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치고 그처럼 유별나고 독선적인 유태인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티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유별나고 독선적인 유대 그리스도인 유태인들을 돕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또 안티옥 교회가 힘을 다해서 돕기로 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달동네 빈민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유명한 사도들이 직접 목회하는 교회로서 모든 교회 가운데에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헌금을 관리할 별도의 집사를 7명이나 세울 정도로 탄탄한 규모와 제도를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신생 안디옥의 작은 교회 교인들이 힘을 다해 구제 헌금을 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에 재난이 임했다고 해서 지방의 작은 교회가 서울 대형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힘이 닿는 대로 구제 헌금을 모아 보내기로 작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작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작정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아름답고 존귀한 작정은 바로 같은 날 실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작정은 최소한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실행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감동적인 분위기에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돕기로 하자고 작정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들이 작정했던 바를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그 작정을 번복할 변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하필이면 우리 동족도 아닌 그 유별나고 독선적인 유태인을 도와야 하는 거야? 차라리 이 돈을 빈민들에게 보내주면 얼마나 유용하게 쓸 것인가? 오히려 이 돈을 우리 안티옥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비축해두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 아닐까? 굳이 예루살렘 모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어야 된다면 인사치레면 되지. 왜 작은 교회 교인인 우리들이 그 큰 교회를 위해서 힘이 닿는 대로 헌금을 해야 된단 말인가? 이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일주일 전에 그들이 작정했던 것을 번복할 합리적인 많은 이유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소한 일주일이 경과한 뒤에 일주일 전에 그들이 작정했던 것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작정했던 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 오늘 본문에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존귀한 것을 계획하고 작정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작정했던 것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한 대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재난을 당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돕기로 계획하고 작정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았던들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를 가다가 유대 광야의 외딴 길에서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 행인의 소유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달려들어 몰매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외딴 길에 내버려둔 채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시차를 두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서는 그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그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이 아는 대로 작정하거나 실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이어 그 똑같은 길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어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를 해준 뒤에 그 사람을 자기 낙 위에 태우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5절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장면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간 것은 그것으로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끝까지 자기 자신이 책임져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작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잠자는 사이에 우리의 작정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수없이 많은 작정들 가운데에 이튿날이 밝기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튿날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작정한 어제의 작정의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이틀분 임금에 해당하는 두 데나리온을 주막집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추가 경비가 더 들면 돌아와서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 사회에서 존귀한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전혀 존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비천한 인간 이하의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 보였으면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존귀한 것을 작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작정을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자기 삶으로 실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7절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매일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은 계획하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더러운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 작정하시기만 하고 십자가의 고난은 외면하셨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존귀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작정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친히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실행을 통해서 존귀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면 실행 없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작정한 것을 최선을 다해 실행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존귀한 생각의 바탕 위에서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자신이 작정한 것을 최선을 다해 실행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하찮은 인간을 위해 아무렇게나 실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존귀한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을 다 쏟으시기까지 당신의 작정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존귀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그 불쌍한 사람을 돕기로 작정한 뒤에 아무렇게나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튿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작정했던 마음 그대로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작정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서에 기록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자기 동족도 아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기로 했다고 해서 자기들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교인들을 돕기로 했다고 작정했다고 해서 그 작정을 실행할 때 예루살렘 교인으로 하여금 와서 자 이게 너희들을 위한 구제금이니 가져가라고 아무렇게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시켜서 그 돈을 전달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던 바나바와 그때까지 사울로 불리던 바울로 하여금 그 돈을 들고 48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예의를 다해 그 돈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작정한 것을 최선을 다해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삶을 존귀하게 보신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이야기 역시 성경 속 본문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존귀한 생각의 토대 위에서 존귀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정하십시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귀한 생각도 존귀한 계획도 존귀한 작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존귀한 생각, 존귀한 계획, 존귀한 작정을 하였다면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하여 실행하십시다.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 밤에 어느 음악회에 갔다가 한때 한국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비록 그분의 나이가 지금 60세가 넘었지만 그러나 왕년의 최고 인기 가수답게 그분은 무대에 등장함과 동시에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분은 평생토록 1만 번 이상을 불렀다는 자신의 최고의 히트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무대에서 열창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시종일관 노래를 장난스럽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노래를 불러온 직업 가수답게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려는 진지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래가 듣는 이에게 흥은 주었지만 아무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국 가수 앤디 윌리엄스의 대표곡은 그 유명한 Moon River입니다. 앤디 윌리엄스도 그 곡을 일평생토록 1만 번 이상 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는 그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듣는 사람 가슴을 저미는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얼마 전에 앤디 윌리엄스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TV를 통해서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음악 평론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앤디 윌리엄스는 문 리버를 일평생 1만 번 이상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듣는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은 앤디 윌리엄스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치 그 노래를 처음 부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노래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가수가 일평생 똑같은 노래를 1만 번 이상을 부르는데도 매번 부를 때마다 처음 부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노래를 부른다면 그 가수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똑같은 노래지만 그 노래는 듣는 이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 모두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존귀한 생각, 존귀한 계획, 존귀한 작정을 행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겸손하게 실행하십시다. 그보다 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행하려는 존귀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은 작정이 아니라 작정의 실행이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실행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일터를 위해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민족과 인류를 위해 존귀한 일을 작정하고 그 작정을 최선을 다해 실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영육 간에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한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본문 속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영원히 존귀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언제 어디서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